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터키에 대한 위협을 계속할 경우 수많은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국경을 개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오늘 이스탄불에서 행한 연설에서 유럽의회가 어제 터키의 유럽연합 회원 가입 협상을 동결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 초 난민들을 터키로 돌려보내는 대신 터키의 난민 지원과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서두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유럽의원들은 그러나 어제 회의에서 터키 정부가 지난 7월 실패한 쿠데타 이후 반대파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며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협상을 일시 중단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과 러시아가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서태평양 섬들에 러시아가 미사일을 배치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 참의원 연설에서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4개 섬들은 모두 일본 고유 영토라며 러시아가 이곳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은 일본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사일 배치가 양국 간 영유권 분쟁 해결 노력을 손상시키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다음 달 15일과 16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영토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나투나 제도 주변에 대한 외부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따라 나투나 제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을 몰아내기 위한 해양 순찰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인도네시아와 중국은 최대 교역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간 무역 규모를 오는 2020년까지 1,500억 달러로 증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테러 소탕을 명분으로 서북부 신장지구 주민들의 여권을 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스 신문에 따르면 중국 경찰은 여권이 필요한 사람은 경찰서에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며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은 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 워치는 중국 정부가 여권 압수의 명분으로 내세운 신뢰할 만한 테러 위협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를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의 한 주유소에서 어제 차량 폭탄이 터져 적어도 80명이 사망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라크 당국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은 이란에서 방문한 이슬람 시아파 순례자들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인터넷 성명에서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의 테러는 바그다드 동남쪽 바벨과 알카디샤 사이 고속도로 상에서 발생했으며 사망자 외에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리아 북부 지역에서 작전 중이던 미군 병사 한 명이 어제 폭탄 공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는 시리아 아인 이사 인근 지역에서 사제 폭발물이 터져 미군 병사가 전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작전 과정에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은 처음입니다. 미군은 시리아에서 국제연합군의 일원으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부와 북부 지역에 산불이 크게 번져 주민 수만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은 예루살렘 서부 삼림과 하이파시 주변, 중부와 북부 구릉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 등 여러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지난 22일 시작된 이후 이례적인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이번 산불이 방화범들에 의한 것이라며 이들을 테러 분자로 규정했습니다. 중국 장시성에서 발생한 발전소 냉각탑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74명으로 늘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사망자 가운데 68명의 신원이 확인됐으며 희생자들의 나이는 23살에서 53살 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공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체포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어느 날 세상에서 으뜸 가는 부자가 내 앞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유산으로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다면 어떨까요? 아마 꿈인지 생시인지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기도 할 거고요. 그래도 사실이 아니라면서 믿지 않으려고 할 텐데요. 자, 그런데 이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맥주 코로나를 만든 스페인 출신의 기업인 안토니노 페르난데스가 고향 마을 사람들을 모두 백만 장자로 만들어주고 세상을 떠난 것인데요. 스페인 레온주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13형제 중에 11번째로 태어난 페르난데스. 어린 시절부터 가난과 싸워야 했다고 합니다. 맥주 공장 창고에서 겨우 일을 시작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서 결국 맥주 기업의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항상 자신의 가난했던 어린 시절 함께했던 고향 마을에 대한 마음의 빚이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을 마을 사람 전원에게 남기면서 보답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요. 페르난데스의 고향 마을 사람은 80명 정도라고 합니다. 1인당 250만 달러라는 큰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이 페르난데스는 생전에도 각종 자선활동과 또 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힘써서 많은 존경을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기는 것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아쉬움을 드러내는 의견도 꽤 많았다고 하는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9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11월 26일 토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져서 낮에 서쪽 지방부터 눈 또는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오후에는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 텐데요. 먼저 평양은 1도에서 4도, 신의주 역시 1도에서 4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0도에서 4도, 함흥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끝으로 청진 지역도 역시 영하 1도에서 영상 4도 분포 예상됩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의 첫 곡은 던 맥클린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이후로 나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Since I Don't Have You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지난 7월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확정 발표했었는데요. 일본에도 사드가 자리 잡을지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일본 방위상의 기자회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가 소수민족 자치구인 신장 지역 주민들의 여권을 몰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중국 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는 이와 관련한 소수민족 탄압 정책을 비판하는 글들이 최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옛 소련에 속했던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있는 터키가 각각 유럽연합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유럽연합 측이 두 나라에 대해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일본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일본 방위상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군요.
네, 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다시 말해서 높은 고도를 나르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해서 떨어뜨리는 방어용 미사일 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미국과 한국 두 나라가 지난 7월에 확정 발표했었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양국 군사당국은 설명했었는데요. 일본도 이 사드를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이나다 도모미 방위상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사드를 도입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지만 이런 새로운 장비의 도입은 일본의 능력 강화로 이어진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일본도 사드를 도입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언급을 했습니까?
예, 이나다 방위상은 사드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 등에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에서 상세한 내용을 말하는 건 삼가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언론들은 이나다 방위상이 다음 달에 사드 포대가 배치된 미국령 괌을 방문해서 관련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실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와카미야 겐지 부대신을 위원장으로 하는 검토위원회를 조만간 설치해서 내년 여름까지 사드 도입 여부 결정한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앞서도 잠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죠. 이 사드가 뭔지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예, 원래 미군이 적 미사일을 맞춰서 떨어뜨리는 요격용 미사일로 유명한 게 패트리언 미사일인데요. 이 패트리언 미사일은 지난 1990년대 초반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군의 스커드와 알후세인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높은 명중률을 보이면서 압도적인 실전 성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언 미사일은 특정한 군사기지나 중요시설 밀집지역 등 한정적인 이 좁은 지역의 방어용도로 개발됐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에 취약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패트리언 미사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사드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을 공격하기 위해서 날아오는 핵탄두, 다시 말해서 대기권 상층부까지 높은 고도로 올라가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발한 게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입니다. 보통 패트리엇과 함께 이중으로 방어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사드가 100km 이상의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먼저 요격하고 이어서 패트리엇이 10km 내지 20km의 고도에서 다시 한번 낮은 고도에서 다시 한번 요격하는 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본이 이 사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일본은 이미 북한이나 중국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서 이중으로 방어체계를 갖춰서 대비해왔었습니다. 동해에 배치된 해상자위대 소속 이지스함의 SM-3 미사일로 300km 고도에서 1차 요격한 뒤에 지상에 배치된 패트리엇 PAC-3 미사일로 15km 내지 40km 고도에서 2차 요격하는 방식을 오래전부터 운용해왔었는데요. 최근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면서 이에 더해서 3중으로 방어체계를 갖추자는 주장이 일본 정부와 여당 내에서 이어졌습니다. 특히 북한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잇따라서 동해에 떨어지면서 집권 자민당 내의 공식기구인 북핵미사일대책본부는 이 사드 도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과정을 집중 관찰하고 있습니다.
예, 자 주한미군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과정을 보면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거나 또는 예.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이게 강하게 반발하는 그런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상황이 어떤가요?
네, 먼저 사드 포대를 설치할 입지 조건과 관련해서는 일본 내에 인구 밀도가 낮은 이 후보지로 선정될 환경을 갖춘 곳이 상당수 있습니다. 주일미군은 미국의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체계 MDE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런 내용을 포함시켰는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같은 갈등은 예상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한국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본의 경우 중국 대륙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탓에 사드를 도입해도 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할 소지가 적다고 마이니치 신문이 지난해 11월 소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이 한국보다 앞서서 이중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면서 지난 2006년과 2014년에 이 사드 체계의 일부인 X밴드 레이더를 이미 배치했지만 당시 중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중국 정부가 신장 자치구 주민들의 여권을 몰수하고 있다고요?
네, 중국 정부가 북동부의 신장 자치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권을 공안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지난달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연례 검열의 명목으로 시행된 것으로 해외여행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지역당국의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허가를 얻지 못하면 중국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신장 자치구가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좀 필요하겠군요.
네. 신장은 이슬람 신도들인 위구르족이 몰려 살고 있어서 중국 당국이 자치를 허용한 지역입니다. 이 위구르족 약 1천만 명이 한족 800만 명가량과 함께 사는 곳인데요. 이 지역 주변에서 위구르족 독립운동 세력의 활동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맞서면서 이 소수민족 탄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신장 주민들의 여권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건 여행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건데
네.
이례적인 일 아니겠습니까? 이 네. 중국 당국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예, 이번 여권 몰수 조치는 이 지역 주민들과 공안국 등이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올린 내용을 미국의 CNN과 영국 BBC 등의 외신들이 전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공식 확인한 바 없는데요. 중국관영 환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 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어제자에서 익명을 요구한 신장자치구 공안의 말을 인용해서 모든 주민들은 공안국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고 짤막하게 전했습니다.
예. 자, 중국이 위구르족의 독립운동에 강하게 맞서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양측의 갈등은 오래된 일이죠?
네. 지난 1990년대에 공산주의 국가들이 잇따라 몰락하면서 이 소련도 해체되지 않았었습니까? 예, 당시 소련에 속해 있던 중앙아시아 민족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이 잇따라 독립국가가 됐는데요. 이들처럼 투르크 계열의 이슬람 신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위구르족도 이때부터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중국 당국과의 충돌이 빈번해지면서 중국 내에서 민족 분쟁이 가장 날카롭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중국은 위구르 독립운동기구들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군사적인 대응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럽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에게 비자 면제 조치를 단행했군요.
네, 어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EU 정상회의에서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시민들에 대한 비자 면제 조치가 확정됐습니다. 도널드 투르크 EU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크라이나가 비자 면제 관련 EU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몇 주 안에 비자 면제 실행 방법을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생체 인식 여권 인권을 소지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비자 없이 대부분의 EU 회원국들을 여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이 같은 비자 면제 조치가 올해 안에 실행될 수 있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예. 자,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굉장히 우호적인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예. 터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지역에 위치한 터키는 오래전부터 EU 가입을 희망해왔는데요. 유럽의회는 같은 날 표결을 통해서 터키의 EU 가입 협상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자, 왜 이런 조치가 나온 걸까요?
지난 7월 군사 반란을 강제 진압한 터키 정부가 배후 세력 숙청 과정에서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후퇴 조치를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겁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유럽의회의 이번 표결에 강하게 반발해서 이날 의회 연설을 통해서 국경을 재개방해서 난민들이 유럽에 쏟아지도록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주요 경합주 개표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가 재검표 비용 마련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목표액을 거의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트럼프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 대통령에 선출된 뒤 이 선거 기간에 내세웠던 강경한 선거 공약들을 다소 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 오늘이 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본격적으로 연말 쇼핑 기간이 시작되면서 이 파격적인 할인 행사가 벌어지는 날인데요.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은 미국 각지의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먼저 살펴봅니다.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 지난 8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4위에 그쳤는데요. 자, 약 한 1% 정도의 득표율을 보이는데 그쳤는데 네. 그런데 요즘에 이 스타인 후보가 다시 관심을 끌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주요 경합주의 재검표 운동을 이끌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수요일 이 재검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이 스타인 후보가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 며칠 만에 목표액을 거의 다 마련했다고 합니다. 스타인 후보는 미국 중서부 위스콘신주와 미시건주 그리고 펜실베니아주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재검표를 하는데 돈이 든다는 건데 왜 이 돈이 드는지 또 목표액은 얼마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 재검표를 요구하려면 이를 요구하는 사람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 세계 주에 재검표 신청을 하는 데만 220만 달러가 듭니다. 스타인 후보 측은 기타 이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서 1차 목표액을 450만 달러로 잡았었는데요. 이 목표액은 이미 달성했습니다. 현재 약 470만 달러가 모여 있는 상태인데요. 스타인 후보 측은 기타 이 참관인 비용 등 추가로 돈이 들 경우에 대비해서 이 목표액을 700만 달러로 다시 높여 잡았습니다.
예. 자, 보면은 수요일에 모금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불과 한 이틀 만에 1차 목표액을 달성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흔히 말하죠. 일반 대중으로부터 돈을 모으는 방식을 이용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돈을 기부하게 하는 겁니다. 기부금이 쏟아지면서 이 하루 만에 위스콘신주 재검표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했고요. 스타인 후보 측은 오늘 이 위스콘신주 당국에 정식으로 이 재검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위스콘신주는 이 재검표 마감일이 바로 오늘이고요. 펜실베니아주는 다음 주 월요일, 미시건주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재검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네. 자, 왜 이렇게 이 재검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이들 세 개의 경합주는 앞서 여론조사에서 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점쳐졌던 주들입니다. 또 앞서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대부분 지지했던 주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위스콘신주 같은 경우 이전 7차례 대선에서 이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트럼프 후보가 불과 2만 7천 표 차이로 승리를 거뒀죠.
예. 자, 그렇다면 이 스타인 후보가 클린턴 후보를 돕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건 아니라고 이 스타인 후보 측이 얘기하는데요. 이 선거 전문가들이 미시건주와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이렇게 이 세 개의 경합주 개표 결과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점을 들면서 선거의 온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지난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일반 투표에서는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만 이 선거인단 수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지면서 이 트럼프 후보가 과반수 선거인단을 확보했고 다음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반 투표에서 클린턴 후보가 200만 표 이상 더 많은 표를 받았는데요. 만약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세 개의 경합주에서 클린턴 후보가 모두 승리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이 선거 결과가 뒤바뀌게 됩니다. 클린턴 후보가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재검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 일부 학자가 이들 세 개의 주 개표 과정에 이 부정이 있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런 목소리가 더 커졌죠.
예. 자, 개표 과정에 부정이 있었을지 모른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 화요일 뉴욕 매거진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투표권 전문 변호사와 컴퓨터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이 전문가단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측에 연락해서 이 세 개 주에 재검표를 요구하라고 이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 전문가는 특히 이 컴퓨터 투표로 치러진 지역의 개표 결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했는데요. 이 컴퓨터 방식으로 치른 지역의 경우 투표용지를 이용한 지역에 비해서 이 클린턴 후보의 지지율이 평균 7% 정도 더 낮게 나왔다면서 이상하다고 말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컴퓨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외국 세력이 컴퓨터를 해킹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전문가가 이 컴퓨터가 해킹당했다는 그런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가 2% 미만의 격차로 승리한 이 세 개 주에서는 재검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박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여론조사 전문가 네이트 실버 씨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클린턴 전 장관이 패한 것은 이 인구 변화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해서일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자, 인구 변화 때문이라는 건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인종과 교육 수준 등 이들 세 개 주에서 일어난 그 변화, 인구 변화를 고려한다면 이 뉴욕 매거진이 제기한 그 격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또 미시건주의 경우 컴퓨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주 전역에서 투표용지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졌다면서 컴퓨터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실버 씨를 포함한 대부분 전문가는 이 세 개 주에서 재검표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 선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 당선인이나 이 클린턴 후보 쪽에서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네, 양측 모두 아직까지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클린턴 전 장관은 인터넷에 이 투표를 검사하라, 이 audit the vote이라는 말에 이 해시태그를 걸어서 올리고 있긴 합니다. 이 해시태그는 어떤 용어나 단어가 인터넷 검색에 잘 걸리도록 표시하는 걸 말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에 강경한 정책들을 내놨습니다. 거친 발언도 서슴지 않았고요. 자, 그런데 막상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일부 공약들에 대해서 한결 완화된 자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대통령 후보들이 선거 운동 기간엔 강경한 발언을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당선돼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면 어느 정도 타협을 하거나 한결 유화된 자세로 바뀌게 된다고 지적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 하면은 뭐 이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거대한 장벽을 건설하겠다 이런 공약을 떠올리실 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최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일부 지역에는 장벽이 아니라 이 울타리를 설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고요. 또 취임 후 100일간 할 일을 밝힌 동영상에서는 이 장벽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자, 불법 이민자 추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대통령이 되면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고 다짐했는데요. 하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는 이런 강경 정책에서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약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추산을 하면서 이들을 미국에서 추방하거나 감옥에 투옥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죠.
예. 자,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건강보험제도, 일명 오바마 케어 역시 폐지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도 바뀐 것으로 보이죠?
네, 이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당선 직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다른 제도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태도에 또 변화가 있었습니다. 환자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 적용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조항, 또 부모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녀가 추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 이렇게 두 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에 고문도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고문이 효과가 있다면서 이 물고문보다 훨씬 더 센 고문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 국방장 관 후보로 거론되는 제임스 매티스 전 중부군 사령관과의 면담을 한 후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면서 고문이 결코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매티스 장군의 생각에 동의한다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외에 또 이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지구 온난화 현상에 대해서 중국이 지어낸 허구일 뿐이라고 일축하면서 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당선된 뒤에 이 뉴욕타임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이제 이 협정을 열린 마음으로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국무장관 시절에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특별 검사를 임명해 이메일 문제를 계속 조사하게 할 것이고 또 클린턴 전 장관을 교도소에 보내겠다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역시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이메일 문제에 대한 조사를 계속 추구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이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연말 쇼핑철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추수감사절인 어제부터 쇼핑에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유명 백화점 메이시를 포함해서 많은 상점이 어제부터 파격적인 할인 행사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 메이시 백화점 같은 경우 어제 오후 5시에 개점하면서 시간이 갈수록 가격을 올리는 방식의 할인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행 가방 같은 경우 처음에 오후 5시 시에 문을 열 때는 60% 이상 파격적으로 가격을 내렸다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가격을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빨리 살수록 더 좋은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일부 쇼핑객은 보통 이 저녁 5시 이후에 추수감사절 만찬들을 많이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 만찬을 점심때 오후 1시부터 끝내고 이 백화점 앞에 와서 줄을 섰다고 합니다. 아, 뉴욕 맨해튼에 있는 메이시 백화점이 특히 유명한데요. 이곳 앞에 이 16,000명이 줄을 서서 문이 열리길 기다렸다고 하네요. 그런가 하면은 뭐 추수감사절 아침부터 문을 연 곳도 있었어요. 할인 소매점인 K마트는 오전 6시에 문을 여는 등 이 보통은 이 소매업체가 노는 날인데 이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여러 소매점들이 문을 열었죠.
예. 자, 그렇다면 올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블랙프라이데이에 쇼핑을 할까요?
네, 전미 소매업연맹 NRF가 앞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추수감사절 주말에 1억 3,6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이 쇼핑에 나설 전망입니다. 응답자의 60%가 이 쇼핑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건데요. 또 80%는 오는 월요일 인터넷을 이용해서 쇼핑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아, 추수감사절 다음 월요일을 사이버 먼데이라고 하는데 이날 이 컴퓨터에 접속해서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별명이 붙었죠.
예. 자, 이렇게 소매업체들에게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프라이데이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나 매출이 기대되고 있습니까?
네, 어도비 디지털 인사이츠는 올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매출이 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이 지난해보다 11.5% 늘어난 겁니다. 아, 그리고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사이버 먼데이 미사일 역시 30억 달러 정도로 예상했는데요. 이 역시 한 해 전에 비해서 9.5% 늘어난 겁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Great Big World와 크리스티나 아길레라가 함께 부른 노래인데요. 이별을 앞두고 무슨 말이든 해보라면서 재촉하는 남녀의 모습을 그린 곡이라고 합니다. Say Somethi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Say something, I'm giving up on you. I'll be the one if you want me to. Anywhere I would have followed you. Swallow my pride. You're the one that I love, and I'm saying goodbye. Something.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지난 목요일은 미국 최대 명절로 꼽히는 Thanksgiving Day, 즉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풍성한 만찬을 즐기며 일상의 감사함을 되새기는 날인데요. 요즘에는 이 추수감사절보다 그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연중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가 진행되는 날이기 때문인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이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최대 쇼핑 기간의 시작,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12월 25일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미국의 최대 연말 쇼핑 기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All stores open Friday 5 a.m. You get it all 20% off. 많은 상점이 물건값의 반을 깎아주는 반값 세일 등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요. 평소 비싼 가격 때문에 구매를 망설였던 소비자들에게 이날은 참 반가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미국 전역의 대형 매장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먼저 손에 넣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몇 시간씩 상점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심지어 텐트를 치고 하룻밤 이상 꼬박 세우기도 하죠. 상점 문이 열리면 수많은 인파로 매장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상품을 하나라도 더 집으려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It's bananas in there. It's absolutely bananas. Too much shoving and pushing around.
뉴욕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에 나섰던 한 여성은 사람들이 너무 밀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며 중간에 포기하고 나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미국의 수백만 소비자들은 이런 인파에도 상관없이 꿋꿋하게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을 즐깁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가족에게 안겨줄 멋진 선물을 사려면 이 정도 고생은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거죠. 전미 소매업 연맹 NRF는 지난해 경우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에 1억 명 이상이 매장을 찾았다고 밝혔는데요. 1인당 $300를 지출했다고 합니다.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되는 연말 쇼핑 기간, 미국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쇼핑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의 매출은 미국 소매업체들 1년 전체 매출의 20%에서 4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의 기원.
블랙 프라이데이를 직역하면 검은 금요일이란 말입니다. 검다는 표현은 1년 내내 적자를 면치 못하던 기업과 상점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장부의 적자 대신 흑자를 기록한 데서 연유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장부를 쓸 때 적자인 경우에는 붉은색 잉크로 표기하고 흑자인 경우에는 검은색 잉크로 표기했는데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면 검은색 잉크로 표기한다. 즉 흑자를 보는 날이라고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다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말은 1950년대 미국 동부 대도시 필라델피아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처음 사용됐다는 건데요. 추수감사절 다음 날 사람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 시내로 몰리면서 교통이 마비됐고 경찰관들이 교통정리에 치안까지 신경 쓰느라 초과 근무를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렇게 혼잡한 상황을 표현하면서 블랙 프라이데이, 검은 금요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용어가 미국 전역에 걸쳐 널리 쓰이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사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필라델피아가 아닌 지역에선 블랙 프라이데이가 무슨 날인지도 몰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이 말이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 블랙 프라이데이는 최대 쇼핑 시즌, 사람들이 물건 구매를 가장 많이 하는 날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사이버 먼데이.
요즘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지나면 사이버 먼데이로 이어집니다. 사이버 먼데이는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첫 월요일을 지칭하는 말로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을 하지 못한 사람이나 북적거리는 상점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대폭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날을 말하는데요. 특히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기기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 사이버 먼데이의 매출도 급격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전미 소매업 연맹 NRF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인들의 연말 쇼핑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의 비율이 42%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전에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한 44억 5천만 달러가 소비됐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한 비판.
이처럼 블랙 프라이데이는 이제 미국인들에게 있어 새로운 문화이자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를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소매 업체들이 장사가 잘 되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조금이라도 더 이윤을 남기기 위해 추수감사절 당일부터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가족과 함께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 날인 추수감사절이 쇼핑하는 날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쁜 여론 때문인지 재작년부터 파격적으로 추수감사절과 블랙프라이데이에 모두 문을 닫는 업체도 나왔고요. 또 일부에서는 추수감사절에 문을 여는 가게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의 확산.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가 많은 인기를 끌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작년부터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추석 연휴 때마다 전국 백화점과 마트, 온라인 쇼핑몰과 전통 시장뿐만 아니라 대형 제조 회사들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매년 블랙 프라이데이 열기가 뜨거운데요. 지난 2010년 인터넷 쇼핑 업체인 아마존이 영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소개한 이후 2013년부터는 소매 업체들도 할인 행사에 동참하면서 이제 미국 못지않은 대대적인 쇼핑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서도 블랙 프라이데이와 비슷한 행사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심현지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하이 에브리원,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I-to-I, C-I-to-I입니다. What does C-I-to-I mean? Well, let's find ou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면서 C-I-to-I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Why are there so many fights and conflicts in this world?
It's because people don't try to understand differences.
True. When they can't see eye-to-eye on something, they start to argue.
It's so sad that people can't differentiate between what's wrong and what's different.
마이크는 린에게 Why are there so many fights and conflicts in this world? 왜 이 세상엔 다툼과 갈등이 이렇게나 많은 걸까? 하고 묻고 있네요. 마이크의 말을 들은 린은
It's because people don't try to understand differences.
사람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야 하고 대답하네요. 그러자 마이크는 True, 맞아.
When they can't see eye to eye on something,
사람들은 어떤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는 그저 다투기부터 하지 라고 하더라고요.
Lee는 It's so sad that people can't differentiate between what's wrong and what's different.
사람들이 틀린 것과 다른 것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슬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y are there so many fights and conflicts in this world?
It's because people don't try to understand differences.
True. When they can't see eye to eye on something, they start to argue.
It's so sad that people can't differentiate between what's wrong and what's different.
오늘의 영어 표현은 see eye to
eye이죠. If two people see eye to eye, they agree with each other. And if two people do not see eye to eye, they disagree with each other. See eye to eye는 말 그대로 하면 눈과 눈을 마주한다는 뜻인데요. 눈과 눈을 마주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네, 바로 어떤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이 같을 때 이 영어 표현 see eye to eye를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사람들은 토론을 할 때 아주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해선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대화에서 마이크와 린도 When people can't see eye to eye on something,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다르게 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If you try to understand differences, 다른 사람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려고 한다면 you can help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and maybe even more peaceful. 세상을 좀 평화롭게 할 수 있겠죠? Even though you can't see eye to eye on something with someone. 다른 사람과 생각이 다르더라도요. See eye to eye. 꼭 기억해 두세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hy are there so many fights and conflicts in this world?
It's because people don't try to understand differences.
True. When they can't see eye to eye on something, they start to argue.
It's so sad that people can't differentiate between what's wrong and what's different.
오늘의 영어 표현, see eye to eye. 어떤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과 생각이 같다, 동의하다. See eye to eye. Keep on practicing.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I used to think that I could not go
on. And life was not.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R. Kelly가 부른 I Believe I Can Fly, 나는 날 수 있다고 믿어요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f I can see it, then I can do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I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I can fly. See, I was on the verge of breaking down. Sometimes silence can seem so loud. There are miracles in life I must achieve. But first I know it starts inside of me. Oh, oh, if I can see it, then I can be it. If I just believe it,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 Think about it every night and day. Spread my wings and fly away. I believe I can soar. I see me running through that open door.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fly. Oh, I believe I can fly. Hey, 'cause I believe in you. Oh, if I can.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6년 11월 25일 오늘, 일본과 독일이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소련에 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협력하자는 내용의 방공협정을 체결했습니다.
Rencontre historique à Berlin. Les représentants de 13 puissances vont apporter.
공산주의 국가로 등장한 소련은 한 해 전 열린 코민테른 대회에서 자본주의와 파시즘으로 대표되는 독일과 일본을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코민테른은 전 세계 노동자들의 국제적인 조직으로 소련이 실질적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소련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느낀 독일과 일본이 1936년 오늘 앞으로 갈수록 세력이 확대되는 소련을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또 코민테른의 활동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에 관해 논의하고 그 결과로 방공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1월 이탈리아가 방공협정에 가담함으로써 독일, 이탈리아, 일본 방공협정이 완성되고 이후 스페인도 이에 참가하게 됩니다. 1966년 11월 25일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제1회 아시아 가네포가 개막됐습니다. 가네포는 신흥국 체육 경기대회로, 이것이 처음 열리게 된 것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2년 8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제4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렸지만 주최국인 인도네시아는 아랍국가와 중국의 압력으로 이스라엘과 대만 선수단의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인도네시아의 회원국 자격을 박탈하자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신흥국 경기연맹을 창설했고 신흥국 간의 경기대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963년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에서 제1회 신흥국 체육 경기대회 가네포가 개최됩니다. 이후 제2회 대회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이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취소됐고 결국 1966년 오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7개 아시아 국가들만 참가한 가운데 제1회 아시아 가네포가 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1970년 아시아 가네포는 북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대회는 인도네시아 수카르노의 실각과 함께 유명무실해졌고 결국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기실 수 있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